그래서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또 목사님과 교류가 그동안에 많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워낙 그 시카고 지역에 유명하신 분이라 우리 시카고 교계를 위해서 일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뵙고 싶었는데 뵐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교회 설립 58주년, 참 시카고 지역에 이런 교회가 많지 않은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58주년 기념 예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이렇게 불러주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보니까 객지에 오래 나가 있다가 몇십 년 만에 고향에 와서 교회를 딱 갔는데 딱 그 느낌입니다. 오니까 딱 앉으니까 그 느낌이 들고, 너무 푸근하고 또 따뜻하고 교회가 느낌이. 제가 은퇴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9년째인데 올해가, 그동안에 여러 교회를 임시로 이렇게 맡아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갈 때마다 첫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예본교회 오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고향에 온 것 같은, 고향 교회에 온 것 같은, 아버지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정감이 가고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최인호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는데,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뭐 모르는 분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국에 알려진 소설가인데, 그분이 68세인가 됐을 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그분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어떤 신문사의 기자가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인터뷰하고 일주일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 인터뷰였는데, 그게 이제 신문에 난 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나는 다시 태어나면은 이렇게 나는 살지 않겠다. 소설가로 나는 살지 않겠다. 내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후회스럽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런가 얘기를 했는데, 소설가이다가 보니까 그 소설을 써느라고 소설의 주인공,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글을 쓰잖아요. 그 밤이고 낮이고 그 자기가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뭐 밥 먹을 때나 외출할 때나 그냥 오직 그 생각이 그 소설의 주인공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밤이고 낮이고 책을 이렇게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제대로 식사를 한번 한 적도 없고, 여행을 간 적도 아이들하고 없고,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책을 이제 막상 써가지고 이 책이 이제 시중에 나가면은, 이제 소설가니까 아무래도 인기 직종이니까 이게 또 독자들이 읽고 얼마나 또 좋아할지, 얼마나 책이 많이 팔릴지 거기 또 신경 써느라고 또 온통 마음이 거기 가 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서의 삶을 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남의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래서 후회스럽다는 거죠.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러면 어떤가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나이가 이제 올해 70인데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목사로 평생 제가 살았잖아요. 근데 목사니까 할 말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행동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목사인 줄 다 아는데, 그러니까 조심하게 이렇게 살아간 것이 좋기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가식으로 사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속은 안 그런데 남들 보기에는 그런 척, 목사인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저도 아, 그분이 얘기하는 거하고 제 삶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했을 때 교인들하고 관계, 뭐 서로 또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언짢은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후회스러운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어디까지 가는 거 하면 야, 내가 지금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하시죠. 왜? 우리는 개신교인들이니까. 우리는 개신교도들이니까. 우리 개신교는 잘 아시는 대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로만 가톨릭 교회가 너무 잘못돼 가니까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하고 성경 말씀하고는 너무 다르게 가고 있으니까 뭐 성자들의 유물을 유품을 교회에다 갖다 놓고 숭배를 하지 않나. 뭐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는 뭐 그거는 보통이고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성 안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러는 거. 그다음에 성당을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헌금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간 게 아니라 연옥에 가 있어. 중간 단계.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헌금하면 할아버지가 천국으로 가셔.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없는 거거든. 너무 잘못돼 가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킨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라틴 말로 세 가지 말로 우리 신앙을 요약할 수 있는데 sola fide 그 말은 오직 믿음으로 sola gratias 그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sola scriptura 그 말은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들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아니 그러면은 주여 주여를 누가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죠. 주여 주여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지 세상 사람은 못하지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럼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한 이유는 그 당시 교회가 이상한 것을 가르치니까 성경에 있지 않는 헌금을 강요하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십일조 헌금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가는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말은 행함을 포함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학교에서 찬송가를 가르치면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못 가요, 힘으로 못 가요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조금 의문이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착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다는 말하고 착한다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오해를 일으킬 만하게 설교를 하고 가르쳤는지도 몰라요. 착한 거하고 선행하고 믿음은 다른 거라고 가르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하고 착한 것, 믿음하고 선행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이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다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을 떠나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죠. 아니, 이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잘못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법 하면 십계명, 율법 금방 생각나죠. 성경에는 법을 말하는 것이 분명히 맞죠. 세상 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법 제일 잘 지키는 이 세상의 민족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지. 안식일도 지금도 안식일 잘 지키니까, 절기를 잘 지키니까, 성경을 7살 때부터 달달달 외니까, 히브리말로 성경을 외게 만드니까, 부모들이 가르치니까. 이 세상에 성경을 유대인들만큼 잘하는 사람 없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없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생명을 걸고 하니까. 그런데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 왜 그게 불법이 될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것들 가만 조목조목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불법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합법이야. 근데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합법이라는 것과 불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기준해서 예수님이 합법이라는 말씀과 불법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히 오늘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뭐를 한 것 가지고 합법이라 불법이라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doing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하는 것이 뭘 하느냐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being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해요. 존재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게 무엇을 내가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합법, 불법이라는 말씀은 그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예수님께서 불법인가 합법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이 교회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이 주보에 참 좋은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아, 놀랐어요 제가. 목사님 글솜씨가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참 감동적인 글이 있어요.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공과 실패에 너무 연연하고 결과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또 하나의 상황 논리에 우리 자신을 몰아갈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신실함이 부재된 거짓되고 부절이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보다 동기와 지향이 바른지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바른 생각, 바른 목표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선한 사람은 선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엉금키를 딸 수 있느냐? 포도가 엉금키를 맺는 것도 아니고 엉금키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하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요지가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결국은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정죄를 하실까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법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청년들을 지도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저한테 오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 꼭대기에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 보면은 높은 이제 첨탑 위에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 십자가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예, 피르침. 그 여름에 천둥 번개가 칠 때 벼락 맞지 말라고 이제 피르침을 그 십자가 위에다가 달아놨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왜 예배당 십자가 위에다가 피르침을 달아놨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벼락을 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피르침을 안 달아도 벼락을 안 맞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냐. 이 요상한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제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맨 먼저 사탄에게 마귀에게 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셨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 높은 데다가 올려 세워놓고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네가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너를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지 않도록 받아주지 않겠니? 한번 해봐라. 보여줘. 하나님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뛰어내리셨나요? 안 뛰어내리셨나요? 안 뛰어내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보죠. 왜 예수님이 안 뛰어내리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마귀 말을 순종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만은 마귀 말은 순종할 이유가 없죠. 두 번째, 이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 뛰어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냐? 만유 인력의 법칙.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걸 중력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과학적인 말로는. 또 자력의 법칙. 우리가 자석에다가 쇠붙이를 가까이 대면은 딱 하고 달라붙죠? 자석. 이 세상의 이 모든 법칙들이 중력의 법칙, 자력의 법칙, 열역학의 법칙, 수많은 자연계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이 법칙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이 법칙대로 정확하게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이 법칙이 지켜지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법칙만 깨져도 이 우주가 한순간에 폭발해서 붕괴해져 버려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나면은 예배당이 불이 타는 거예요. 왜? 이 법칙 때문에 불이 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나요? 아까 그 청년은 천둥 번개가 쳤는데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벼락을 안 때리신다고 하는 것은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나 그 말이에요. 자, 성경에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제 얘기를 잘 들어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40년, 50년, 80년 신앙생활을 하셔도 이 진리를,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시험 들어요. 왜 시험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왜 믿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100번 기도는 100번 다 응답이 됩니까? 안 될 때가 많죠. 왜 안 될까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한 번이라도 기적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죠? 아, 성경 안 보시는 모양인데?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예수님이 이 외에도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 모든 것도 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영어로는 표적이 뭐로 되어 있냐면 sign. 표적과 기사 그 말이 영어로 signs and wond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sign 여러분 sign 하는 거 똑같은 sign이에요. 여러분 sign을 언제 합니까? 내가 책임질 중요한 서류에만 사인하지 여러분 사인은 아무데나 대고 합니까? 낙서하듯이 사인하나요? 안 하죠. 사인은 내가 반드시 책임질 서류에만 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언제 베푸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중요한 일에만 기적을 베푸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적이 일상이 아니에요. 기적은 노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할 책임지실 일에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날 기적을 일으켜서 밥을 드시지 않으셨어. 그렇죠? 예수님도 그냥 사람들이 주는 밥을 잡수셨다고. 예수님도 밤되면 주무셨어. 물론 산에 가서 기도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수없이 여행을 많이 다니셨는데 전도하시러 여행 다니실 때 예수님이 축지법을 써서 날아다니지 않으셨어. 걸어다니셨어. 왜 그러셨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안 뛰어내리셨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자연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마귀 말 듣고 그런 짓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자연법이 깨지면 우주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죠. 우리가 기적을 위해서 기도도 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필요하신 경우에 우리에게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지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기적이 일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셔.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더라고.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천국에 데려가요, 안 데려가셔요? 안 데려가셔.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거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셨죠. 죄 없이 태어나셨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거죠. 재림하시죠. 복잡해, 복잡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야, 오늘 이 시간부로 너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해준다. 끝! 아니, 그래버리면 되지. 뭘 복잡하게 동정녀에서 태어나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부활하시고 뭐 승천하시고 복잡하게 뭘 그런 절차를 거치시냐고.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게 구원이 완성이 돼야 그게 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연법을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양심의 법을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놓고서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세요? 자, 이 연세 드신 분이 많아서 글쎄 뭐 재미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이런 역사가 있죠. 16세기에는 포르투갈, 스페인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17세기에는 네덜란드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18세기에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19세기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 세계를 지배한 나라들이 전부 똑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불교 국가가 이슬람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인류 역사 이래. 기독교 국가들이. 포르투갈, 스페인은 특별히 어디를 점령했습니까? 남미 대륙을 점령했어요. 16세기에. 스페인에 프란시스코 피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건달이에요. 건달. 그런데 이 사람은 뱃사람이야. 배를 타고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대륙이 이미 그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인데 스페인의 국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저 남아메리카 대륙을 가면 거기 금덩어리가 막 굴러댕기고 은덩어리가 굴러댕긴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금을 많이 캐갖고 올 테니까 내가 그 땅을 가도록 저한테 사람도 붙여주고 배도 좀 내주시오. 그래서 스페인 국왕이 허락을 했어요. 그 이 사람이 300명의 용병을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많아요. 여튼 부자들한테 가서 뭐 돈을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용병 돈을 주고 군대를 샀단 말이죠. 남미를 점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남미가 그때 당시에 잉카 제국이 남미를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그 잉카 제국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잉카의 군대가 수만 명이 300명하고 전쟁을 했어요. 정확하게 167명하고 전쟁을 했는데 하루 만에 잉카가 무너져버렸어요. 수만 명하고 167명하고 전쟁을 했는데 하루 만에 무너져버렸어요. 왜? 이 사람들은 돌도끼 들고 활 들고 쫓아오는데 이 스페인의 군사들은 총을 가지고 갔거든. 그 임진왜란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루에 7,000명을 죽였어요. 그 잉카의 왕이 포로로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피사로가 거기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신부, 천주교 신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국가니까 천주들하고 또 어떤 이해관계도 많이 있어요. 역사 속에 보면은. 그래서 잉카 왕을 딱 붙잡아가지고 무릎을 꿇어서 앉혀놓고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가 지금 이 신부한테 세례를 받으면은 네가 죽어도 천당에 가니까 세례 받을래 안 받을래 물어봤어요. 그 잉카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에 가면 당신 같은 도둑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같은 악당들이 사는 천국에 나는 안 가고 난 지옥 가겠다. 얼마나 거기서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이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95%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스페인이, 포르투갈이. 전쟁 때 신부를 데리고 갔어. 그런 나라가 그런 무지막지한 짓을 해서 남미라고 하는 대륙을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17세기에는 네덜란드가 세배, 네덜란드는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세배를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못된 짓은 안 했어요. 18세기 영국이 이제 세계를 또 지배했어요. 영국은 주로 어디를 점령을 했냐면 아프리카를 점령했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 거의 100%. 완전 기독교 국가예요. 영국 왕이 제임스 1세였는데 제임스 1세가 신앙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영국 국회에다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 유명한 무슨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나온 거예요. 제임스 1세가. 자, 그랬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노예를 잡아가지고 미국하고 남미 대륙에다가 팔아먹습니다. 그 노예 무역 얘기는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거는 개돼지를 잡아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근데 사람인데 그래도 사람을 잡아서 몇 명을 360만 명 아프리카 노예 360만 명을 잡아서 남미 대륙하고 미국에다 팔아먹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의 1년 국가 총수입의 20%가 노예를 팔아서 번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했어, 왕이. 영국 국민들의 95%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 상상이 가십니까?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나라. 예수를 믿는다며, 사랑을 전한다며, 용서를 가르친다며. 그런데 그런 짓을 한다면 그게 우리의 역사예요. 부끄러운 기독교 역사예요. 왜 제가 이런 장황한 얘기를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삶과 함께하는 것이고 행함과 함께하는 것이고 착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적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인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머리가 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죠.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아, 이게 머리가 빠지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요새 빠진 게 아니에요. 이게 오래됐어요. 뭉텅뭉텅 빠지더니 갑자기 막 홀랑 다 빠져가지고 이게 까만색이 머리에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머리가 얼마나 많이 빠졌던지.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완전히 장애자더라고. 핸디캡이야 이게. 어디 가면 계속 손이 머리에 올라가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아 그리고 괜히 움츠려들어 사람이. 그 머리 하나 없는데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머리가 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에는 나처럼 머리가 없었거든. 근데 머리가 새까맣게 난 거야. 아, 그래서 깜짝 제가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머리가 났냐고 그랬더니 아, 무슨 약을 먹었는데 머리가 났대. 이거 세상에 제가 그동안에 왜 그 약 생각을 안 했겠어요. 텔레비전에 보면 뭐 머리 나는 약이라고 선전 많이 하잖아요. 저 다 가짜라고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안 믿었죠? 여러분 믿으세요? 머리 나는 약이 있다는 거? 안 믿겨지잖아요. 아니 머리 나는 약이 정말 있으면은 그 아마존의 사장이 잽 베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완전 홀라당 대물이야 이 사람은. 완전 대물이야. 그 세상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머리 나는 약을 못 먹어서 그 머리가 대물이가 돼 있어요? 안내리 옛날에 임금들이나 왕들도 대물이 많잖아요. 그 거짓말이라고 제가 안 믿은 거예요. 전혀 안 믿었어. 여러분도 안 믿으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약을 먹고 머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 이게 머리 나는 약이 정말 있구나.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무슨 약인지 물어가지고 제가 제 패밀리 닥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처방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 처방약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먹고 또 바르는 약도 있어. 그 가게 팔아요. 이제 저한테 나중에 필요하신 분 물어보세요. 아, 그래서 그 약을 사다가 열심히 바르고 또 매일 먹고 그냥.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별로 효과가 없어. 에이, 그만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생각, 그 친구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한 6개월 지나니까 아 진짜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 지금 새까맣죠? 위에가. 네, 완전치는 않아도 그 새까맣죠? 이 머리가 난 거예요. 여기 완전히 없었어요, 머리가. 완전히 거의 대머리였어요, 제가. 한 6년, 7년 전만 해도. 이 머리가 새까맣게 났어요. 점점 더 많아져요, 자꾸. 지금 만 4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약을 먹고 바른 지가. 근데 머리약 선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좀 되면 잘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설교의 요약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누구한테 들어서 믿었죠? 복음을.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말면은 끝이에요. 천국 못 가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친구한테 얘기를 듣고 믿음이 생겼잖아요. 분명히 믿음이 생겼어. 이제 아 머리 나는 약이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 그걸로 끝났으면 저는 지금도 머리가 이렇게 없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의사한테 전화했잖아요. 제가 약을 사다 발랐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매일 했잖아요. 지금도 매일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런 질문 하지. 그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에요. 믿고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내 선한 공적이 쌓여서 구원받습니까? 그건 불교예요. 우리는 공적이 선한 공적이 공적을 쌓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네 믿음이 진짜인지 보자.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그랬잖아요. 진짜인지 보자. 확인할 때에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